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3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성명에서 나는 경제가 실패하고 있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게 하나의 매우 큰 호의를 베풀겠다면서 이 터무니없는 전쟁을 당장 마무리하고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휴전 관련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서방국들에 수출하는 품목 등의 높은 수준의 세금, 관세 부과와 각종 제재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시작하지 못했을 이 전쟁을 끝내자면서 우리는 쉬운 길 또는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지만 늘 쉬운 길이 더 좋다면서 협상을 통해 더 이상의 사망자 발생을 막자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지역에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 X에 러시아군은 야간을 틈타 자포리자의 주거지역과 기관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26명이 부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자포리자 내 점령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파견 관리들도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동원해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에너호다르시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어제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서 작전 중인 우크라이나 군인의 발언을 인용해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을 생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로 추정되는 이 북한군 병사는 이송 도중 전신주에 머리를 들이받았으며 이는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멘 내 친일한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후티 반군의 활동은 중동에서 미국 민간인과 인력들의 안전과 우리의 가장 긴밀한 영내 파트너들 그리고 국제 해양 무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후티 반군에게 대금을 지불했거나 후티의 테러와 폭력 행위를 외면한 채 후티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에 반기를 드는 기관들과의 관계를 끝내도록 미국 국제개발처에 지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영내 또 다른 친일한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전쟁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홍해 등지를 지나는 국제 상선과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해군 등 국제군 함정들의 100건 넘는 미사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가자지구에 남겨진 인질 석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무부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동맹국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유지하는 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이날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마날로 장관에게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23일 보도자료에서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35대와 해군 함정 6척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항공기들 중 27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은 뒤 타이완 북부, 남서부, 동부 방공식별 구역을 넘나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간선은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입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함정, 연안미사일 체계, 중국군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타이완 인근에서 이 같은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미한 공군이 쌍매 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주한미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공군 51전투비행단 예하 25전투비행대대와 한국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항공기들이 21일부터 24일까지 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실시되는 첫 쌍매 훈련은 강원도 원주 공군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공군에서 FA-50 파이팅이글 전투기와 KA-1 웅비 경공격기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퇴역 예정인 주한미군군 A-10 썬더볼트 공격기의 쌍매 훈련 참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주한미군은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환영하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독재 국가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사흘 날 첫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루비오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일본의 이아와 타케시 외무상을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가 기대와 달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교역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무역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환영하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독재 국가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마르코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의 취임을 두고 초당적인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페펠런 하원 의원은 20일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나쁜 소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평화, 안보, 안정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희소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 의원도 같은 날 X에 독재자들은 주목하라며 나약함을 통한 바이든 전쟁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의 시대가 시작됐다며 침략을 중단하지 않고 억압을 멈추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윌슨 의원은 또 제재가 다가오고 있다는 문구가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게재하고 북한 김정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중국의 시진핑 등을 거론하면서 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가안보 관련 핵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수호와 국가의 다양성 가치를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잭 리드 상원 군사회 민주당 간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맞아 헌법 수호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여전히 힘과 회복력, 번영, 기회의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X를 통해 트럼프와 마가 공화당은 다양성을 나약함으로 여기지만 이는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자 우리 경쟁자들은 가질 수 없는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를 포함해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세상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둘째 날인 21일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다양성 증진 프로그램은 위험하고 모욕적이며 불쾌감을 준다며 이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의 취임에 대해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윌슨 의원은 21일 X에 올린 글에서 쿠바 독재 정권에서 탈출한 그의 가족만큼 공격자들로 구성된 독재 측의 위협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며 루비오 장관의 외교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믹스 의원도 이날 X를 통해 루비오 장관의 첫 일정인 쿼드 회의 참석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향한 초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20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간략히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별다른 논평 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전하며 한반도 긴장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핵 프로그램 지속을 강조하며 강력한 방어로 평화를 수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조 장관을 워싱턴으로 초청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미한 외교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통화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늘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양국 장관은 통화에서 미한 관계와 북한, 북핵 문제, 그리고 미한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재용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과 같이 확고함을 확인했으며 양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며 지난 70여 년간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동맹을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한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영내 평화 안보의 핵심 축임을 강조하며 본인이 취임 후 24시간 내 조 장관과 통화를 가진 것도 미한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과 같이 확고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요시했던 미한일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라고 부르면서 논란이 된 북한 비핵화 목표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번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은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 장관이 이른 시일 내 방미해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통화에서 미한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조 장관을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양측은 상호 편리하고 가능한 이른 시기에 워싱턴에서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세부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조 장관의 미국 방문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중순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 포럼인 뮌헨 안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외교부는 이 다자 외교 행사 전에 양자 차원의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전국 속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서 이번 미한 외교장관 통화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일단 두 장관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불러 한국에선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한국에선 미국과의 관계나 대북정책 등 큰 틀의 외교 방향은 대통령이 주도해왔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로는 실효적인 정책을 내놓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미한 외교장관 회담 조기 개최를 바람직한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임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모종의 협상에 나서더라도 북한의 핵무력 정책이나 핵무력 고도화 현황, 북한 내부 상황 등 한국이 갖고 있는 풍부한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에서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이긴 하지만 한미 외무장관 간의 긴밀한 접촉과 그리고 정보 공유 그리고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공동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같은 거라도 만들면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의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데 대해서 한국에서 이런저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북한을 포함해 그 어떤 국가 관련 이슈도 성명서에 언급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재용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쿼드 성명이 과거 공동 성명과는 달리 쿼드 협력 방향에 대한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북한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와 관련된 이슈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영내,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조건이자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경주해온 원칙으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임 정부 시절 나온 쿼드 공동 성명엔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언급이 늘 포함됐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 때문에 이번 성명이 트럼프 행정부가 세부 정책을 만들기 전이지만 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 이거는 의미심장합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틀조차도 사실상 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저런 변화를 지금 세부적으로 짜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언급해가지고 뭐 혼돈을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 생략하는 방식으로 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정치권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보유 용인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스몰들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자체 핵 보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보수 세력인 여권의 이른바 유력 대권 후보들이 이런 언급을 잇따라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핵 균형과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도 핵 잠재력을 갖추자라든가 독자 핵무장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중단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자체 핵 보유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기조를 보였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발언은 북한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동시에 담고 있다며 특히 이해관계 변화에 따라 빠르게 입장을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고려하면 여든 야든 너무 앞서가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은 치우고 이런 식의 스몰 딜을 할 거라고 하는 공포 또는 기대, 한쪽에서는 기대고 한쪽에서는 공포를 자꾸 증폭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 판단하고 과잉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조병재 전 한국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 즉 핵우산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양국 정부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한 연합사령관을 접견하고 미한 동맹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어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을 만나 취임을 축하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과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확장 억제와 미안일 협력 등 협력 성과들이 계속 이행, 발전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데 브런슨 사령관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민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한일 훈련의 추동력 유지가 영내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와 함께 실전적인 연합 연습을 통해 굳건한 연합 방어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의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미한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한층 강화된 미일 동맹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21일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국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일 관계를 심화할 방안과 함께 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지속되는 위협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며 특히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정치 안보 연대와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 지원에 대한 우려도 논의됐다며 루비오 장관은 영내 안보와 번영의 초석으로서 미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미일 동맹의 역할 확대를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더불어 중국과 연계된 문제가 포함된 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은 미일한 3국 협력뿐만 아니라 미일, 호주, 인도, 미일, 필리핀 등 다자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이날 국무장관으로의 공식 업무를 시작하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외무장관 회의를 첫 일정으로 소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첫 외교 행보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춘 것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한 가운데 유엔과 유럽연합,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실이 21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한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21일 북한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실은 22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북한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대변인실은 21일 BOA에 북한은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기타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체제에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부석관은 21일 BOA와의 통화에서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편의일 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거나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nuclear possessing state, which is awkward in English, you know, 핵 보유국, it just doesn't work well in English. Nuclear power.
사일러 전 분석관은 핵 보유국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색한 표현이 되며, 뉴클리어 파워라는 용어는 단순히 군사력의 일부로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의미하는 편의적 표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가 22일 한국을 대상으로 한 두 건의 무기 판매 승인 사실을 연방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이번 무기 판매에는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 훈련용 표적 무인기 BQM-177A 5대와 GQM-163 1대를 포함해 총 1억 7,060만 달러 규모의 장비가 포함됩니다. 또한 T-700 GE-401C 및 401D 엔진 6대 등 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헬리콥터 엔진도 포함되었습니다. BQM-177A는 해수면에서 3미터까지 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로 이지스 구축함의 대한미사일 방어 훈련에 주로 사용됩니다. GQM-163 무인기는 마하 2의 속도로 비행하며 고속 기동 훈련을 위한 표적기로 활용됩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사가 제조한 T-700 GE-401C와 401D 엔진은 한국 해군의 해상 작전 헬기 MH-60R 시호크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엔진 판매가 한국의 수상 전투와 대잠수함 전투 임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수직 보급과 수색 및 구조, 통신 등 부차적인 임무 수행 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번 무기 도입을 통해 향상된 역량을 역내 위협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고 자국 방위 역량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무기 구매를 요청하면 국방안보협력국은 국무부와 협의해 판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의회로 관련 내용이 보고되며 의회가 30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최종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서 유럽연합이 북한의 거듭된 군사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21일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 지위도 결코 인정받을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EU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제네바 주재 폴란드 대표부는 EU는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조금 더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이 같은 불법적이고 위험한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The EU strongly condemns the DPRK's repeated launches of ballistic missiles. The DPRK must seize these illegal and dangerous
그러면서 EU는 북한이 비핵무기 국가로서 당장 핵확산 금지 조약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DPRK to return immediately to full compliance with the NPT has a non-nuclear weapon state and the international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일훈 참사관은 지난해 10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올해 초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북한이 핵 문턱을 낮추고 핵탄두 기술 개발 및 운반 수단을 다양화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명백한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ower nuclear threshold coupled with its pursuit of tactical nuclear warheads and diversification of delivery means. As witnessed in the ICBM
이어 이는 우리가 군축회의에서 공동으로 추구하는 핵 군비 경쟁 중단, 핵 군축, 핵 전쟁 방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평화와 안정에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참사관은 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치명적인 무기류와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대량으로 제공했을 뿐 아니라 1만 천여 명의 병력을 파병했다며 최근 북한 병사 2명이 생포된 것은 북한군의 참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발적 적대행위는 물론 현 상황의 근본 원인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남북 간의 도로와 철도 연결을 끊는 것은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철수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은 모든 형태의 전쟁을 예방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국가의 전면적 발전과 인민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s a responsible nuclear state, the DPRK will continue to make crucial efforts to prevent all forms of war.
조 대사는 또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핵 개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Moreover, strategic bombers of the U.S. Air Force were deployed in the sky over the open sea near the Korean Peninsula to conduct the U.S.-Japan ROK joint air drill.
대사는 미 공군 전략 폭격기들이 한반도 인근 공해상공에 전개돼 미한일 연합공중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은 올해 첫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면서 북한은 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군사 도발 시도도 강력히 억제하고 자위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해 국가의 안보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 깊이 관여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한국이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미한일 3자연대를 소홀히 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정책적 간극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중국과의 밀착을 시도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약화된 억지력을 회복하고 대중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의 가치를 중시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18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와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선임 고문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 외교 정책의 접근 방식은 무엇입니까? 카라파노 선임 고문님, 이를 고립주의나 동맹 경시로 치부하는 비판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Well, no is the simple answer, and you don't have to believe me. Just look at the first four years of the president's administration.
간단한 대답은 아니옵니다. 제 말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4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모든 동맹이 더 강해졌고 미국은 고립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도널드 트럼프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유사점은 놀라울 정도로 뚜렷하지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두 사람의 성격과 소통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1980년대 뉴욕 부동산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시기에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롤 모델을 찾았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은 외교 정책,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그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는 레이건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신념이었죠. 자신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계에서 존중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핵심 이익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보수주의 진영에서 두 사람은 지금도 보수주의의 지도자로 평가받는데요.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선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지만 그들 모두가 유일하게 동의하는 점은 미국 헌법이 정의하는 바와 같이 최고 사령관으로서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근본 목적은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란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매우 일관되게 행동했고 그의 조치들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했습니다. 이를 이 지역에 적용해보면 한국과 일본은 냉전 이후 아시아에서 미국 동맹 구조의 중심축이었죠.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대통령이 이러한 동맹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과 그 나라들이 미국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은 그의 발언, 정책, 협상 방식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카라파노 고문님,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주한미군 철수를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게 동맹을 훼손한다고 생각했는데요.
The president likes to get people's attention. And so he will often say things which are intentionally provocative in order to say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말을 합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어라고 말하려는 거죠. 그의 많은 발언이 이런 맥락에 속하죠. 최근에도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말했죠. 그가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와인스타인 석자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머니머신, 미한 연합훈련을 워게임이라고 말하고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단순한 수사일까요? 아니면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은 뭘까요? 그는 미한 동맹을 믿고 있습니까?
The president absolutely believes in the US-ROK alliance. It's clear he understands that it's important. It's critical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 It's also critical.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동맹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는 미한 동맹이 중요하고 북한에 대항하는 데 핵심적이며 중국의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는 데도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가 첫 임기 때 실망했던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묘한 균형을 잡으려고 했죠. 그는 김정은과 협상문을 열어 비핵화를 이끌려 했고 동시에 한국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카라파노 고문의 말처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미국의 억지력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억지력은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지난 몇 년간 약해졌죠. 중동,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신념은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위해 이타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국은 명백히 K-POP과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국가입니다. 또 놀라운 자동차 산업과 통신 산업, 반도체 제조 역량을 보유한 주요 경제 강국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동맹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라파노 구문 말처럼 대통령으로서 주의를 끌기 위해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동맹과의 관계에서 더 큰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심각한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것을 자주 언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끝까지 이걸 할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는 명확한 전략적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최종 목표는 때때로 바뀔 겁니다.
와인스타인 석자님, 트럼프 1기 때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율 부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북한과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체결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미한 간의 조율 부족 문제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it came from Seoul, period. I think we had a team of experienced experts who knew South Korea well. We had a president in
저는 그것이 전적으로 한국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을 잘 아는 경험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 대통령은 햇볕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훨씬 더 빨리 추진하고 싶어 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열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화염과 분노를 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에서 동맹과 적대국을 단합시켜 매우 강력한 대북 제재를 끌어내는 탁월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 속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뤄졌죠. 바이든 행정부가 한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었죠. 따라서 그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봅니다.
카라파노 고문님,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대중전력에서 보조를 맞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하려면 한국의 대중국 입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Yeah, well, the first thing I'd say is the key to gain the president's trust and confidence is to be able to engage with him.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와 믿음을 얻는 열쇠는 그와 건설적이고 존중하며 진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진행자의 첫 질문에서 언급된 표현은 문제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대해서요.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수사적 표현인지, 그저 겁을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하려는 것인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둘 다 아니고 그 중간쯤에 해당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여기니 내게 정말 주목해야 한다는 메시지죠. 그의 발언을 무시해선 안 되지만 동시에 그것을 심각한 대화의 시작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의 축복과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고 도발적인 말을 한다면 그건 당신 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의 경우 내가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린란드를 관할하는 덴마크 정부가 재빨리 알아챈 것은 이것이 아주 대단하단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진지한 논의를 할 기회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소통할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와인스타인 석자님, 바이든 행정부는 미한일 간의 전례 없는 공조를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 꼽는데요. 독자적 행동을 중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3자 협력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길까요?
Yeah, first of all, President Trump brought back the Quad. When he was president, he and Shinzo Abe and Prime Minister Modi worked to bring it back. So he's not simply a unilateralist.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쿼드를 부활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이걸 되살렸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일방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로 미한일 3국 동맹에 대해 정기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당시는 동맹관계가 실제로는 그닥 좋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는 국가안보 보좌관들에게 한국과 일본 담당자들과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독려했습니다. 동맹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 삼각공조를 믿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엔 이를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때문이었죠. 또 한일 사이 이견 때문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연대는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많은 것이 한국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실권하고 역사적 갈등과 집단적 기억을 다시 꺼내드는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면 삼각공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와인산 석전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대북 강경파이고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2022년 대북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고위 보좌진들이 북한에 대해 회의적이고 강경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영향받지 않을까요?
Absolutely. Look, the president is someone who enjoys getting information from a wide variety of sources. But at the end of the day, he is the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걸 즐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결정권자죠. 그가 결정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이 오벌 오피스에서 그에게 브리핑하겠지만 결정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는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할 겁니다. 그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장의 조언을 듣겠죠. 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은 강경한 방향으로 유지될 겁니다. 카라파노 고문이 언급했듯이 북러 동맹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상황은 이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서 얻을 것이 거의 없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질 겁니다. 미국은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고 북한을 다시 봉쇄하려고 할 겁니다.
와인산 수석자님,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안에서 야당은 윤 대통령이 중국, 북한,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 법안에서는 대북 정보 캠페인과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미국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이 미한동맹과 일본과의 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협력 의지가 달라질까요? 한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향후 4년간의 미한관계에 중요한 요인이 될까요?
I think it has to be, for better or for worse. If the new government comes into South Korea and decides it wants to rupture with the US, Japan.
더 좋아지든 더 나빠지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한일 3자 연대를 단절하려고 하면 또 중국과 더 친해지려고 하고 새로운 버전의 햇볕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는 두 나라 간, 두 정부 간 정책적 차이를 더욱 심화할 겁니다.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물론 동맹이 미국에 덜 중요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동맹이 함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급하신 여러 탄핵안에 담긴 주장들은 확실히 바이든 행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일이었고 트럼프 정부 역시 한국 정부가 하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정책적 차이가 있을 것이고 관세 문제를 다루는 걸 더 복잡하게 만들 겁니다. 무역 문제를 다루는 것도 더 복잡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안보 문제를 다루는 것도 솔직히 더 복잡하게 만들 겁니다.
와인스타인 석전님, 한국과 미중 사이의 협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대중 정책 협력에 있어서 미한 간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There could be significant differences on cooperation and over China policy certainly that are going to be a challenge. It was very welcome that
대중정책 협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건 도전 과제가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이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운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죠. 이 전략 자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판단해서 중국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초점은 중국이 야기하는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는 데 있고 동맹들이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와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선임 고문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에 한국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방산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앤드루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더 큰 동맹 부담을 요구하더라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would make recommendations that would enable Trump to, I think, leverage that alliance when it comes to things like U.S.
여석자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동맹이 미국의 가치를 더해주며 미국 우선 정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때 중국 견제 등에 미한동맹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좌는 영내 강압적 행동 등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중국을 억제하거나 거부 전략을 펼치기 위해 한반도의 미군 배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웨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In short, it's a key player in strategic competition versus the PRC. And South Korea is not only critical to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이어 한국은 한반도와 일본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전략적 위치의 자리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원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태 전략에는 타이완 방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도 바이든 정부 하에서 동맹이 활성화됐다고 하면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동맹이 재구성될 것이라며 중국 대응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I think that we will see a continued expansion of coordination as related to how to effectively deal with.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에 집중하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한 기대치와 기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말 중요한 것은 한국이 동북아에서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국이라는 점이라며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동맹을 통한 협력은 미국 전략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미국의 탄약과 미사일 재고량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특히 방위 산업이 매우 발달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t's clear that we need to have greater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particularly South Korea, which has such an impressive defense industry.
이어 우리는 무기 체계와 탄약, 미사일의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을 위한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매우 인상적인 조선 산업을 가지고 있다며 아마도 미 군함은 아니겠지만 미 해군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모든 보조선, 지원선, 물류선 관련 협력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과 접근법에 대한 제언도 나왔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20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양국 간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특정한 세계관과 견해를 가지고 행동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only urge the president to think of the long term. You'll want to make some near-term headlines.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과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 국가들의 접근에 단기적으로 머릿기사를 장식하고 싶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생각해 미한 동맹이 미국의 가치가 있으며 미국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트럼프는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데 한국은 이미 미국 제조업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도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를 제공했다며 한국은 동맹에 매우 호의적이었으며 트럼프 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가 기대와 달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교역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무역 규모가 축소됐는데요.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가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무역 구조의 편중이 두드러졌습니다. 함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사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2024년 연간 교역액은 총 21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18억 3,300만 달러, 수출액은 3억 4,735만 달러로 무역 적자가 14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1억 1천만 달러 감소한 수치로 당시 북중 교역액은 22억 9,437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을 개방하며 회복세를 보였던 북중 무역이 지난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북한의 무역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점도 주목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전인 2019년 북중 교역액은 27억 8,903만 달러였으며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6년에는 56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현재의 교역 수준이 팬데믹 이전이나 제재 이전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북한의 지난해 대중국 최대 수출품은 가발이었으며 총 1억 8천만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액의 51.8%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2022년부터 대중국 가발 수출을 대폭 확대해왔으며 지난해에도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사람 머리카락, 즉 인모로 총 1억 6,889만 달러치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중국에서 인모를 들여와 가발을 제작한 뒤 다시 중국에 수출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방식의 무역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현재 중국과의 가발 무역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 가발 관련 제품을 수출한 43개 국가 중 북한은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해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국제 제재로 인해 섬유산업의 주요 수출 경로가 차단되자 틈새 시장을 모색한 결과 가발 수출을 선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가발 시장의 규모가 섬유산업에 비해 훨씬 작아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안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러시아에 파견됐다 사망한 북한 병사들의 소식이 북한 내부에 퍼지고 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 대행은 자신의 X 계정에 취임을 축하드린다. 대한민국은 45대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47대 트럼프 대통령 때 한미동맹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현을 활용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또 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며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관련한 회의도 열었죠.
그렇습니다. 최 대행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비상한각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한국 경제는 탄핵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데 최 대행은 예산 집행을 가급적 빨리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군요.
네, 그것은 지난 20일 나온 소식인데요. 최상목 대행은 상반기 집행 예정인 360조 원 예산 중 40% 이상을 1분기 중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 장학금, 영세 소상공인 지원, 택배비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 30조 4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한국은 지난 19일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로 시끄러운 것 같던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는데요. 경찰 당국은 이미 폭력 사태에 가담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 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은 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의 준비회의도 열었다고요?
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는 올 10월께 경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인데요. 이 행사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21개국 정상과 외무장관 기업인들이 참석합니다. 특히 이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할 수 있는데요. 최상목 대행은 22일 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정치와 경제 시스템의 정상화와 회복력을 대외 확인시켜줄 절호의 기회라며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보니까 경제와 외교 현안에는 집중을 하는데 정치 문제는 되도록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최 대행은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가급적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상목 대행이 꼭 개입해야 할 정치적 문제는 피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세 개의 법안, 즉 방송법,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시효 특례법에 대해서는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한 2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국정협의회가 가동되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여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21일 회의에서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하고 외교 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병된 병사가 사망했다는 소식 점점 퍼지고 있다고요.
네, 이 소식은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가 22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이 매체는 북한 북부에 거주하는 취재 협력자를 인용해 러시아에서 북한 병사가 많이 죽고 있다는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북한군 파병이나 이 사망 소식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북한 내부에 북한군 사망 소식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KBS를 비롯한 한국의 TV와 방송은 24시간 대북 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VOA 등도 대북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방송을 듣고 북한 주민들이 북한군 전사자 소식을 알 수 있고요. 또 지난 16일 한국군 당국은 휴전선에서 확성기를 통해 북한군 두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 휴대전화를 통해 관련 정보가 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북한 내부에서 북한군 전사 소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군 사망 소식이 유입되고 나서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군 입대를 앞둔 아들이 있는 부모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어떻게든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대학 입학 추천을 받기 위해 집까지 팔아서 뇌물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러시아에 파병될 가능성이 적은 해군이나 공군 또 안전국에 아들을 보내려는 부모도 많다고 합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VOA 라디오를 통해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